में미국에서는 200억 원이나 되는 200억 원이나 되는 유산을 상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속받은 줄도 모르고 노숙인으로 살다가 죽은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구리광산 부호 윈게트 클라크는 2011년 5월 3억 700만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3,27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104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마 이분에게는 집게 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집게 손을 따라서 쭉 내려가 보니까 먼 손잡벌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먼 손잡벌 되는 한 사람의 이름이 티머시 헨리 그레이, 당시에 60세였는데 이 사람에게 유산으로 1,900만 달러 미국 돈으로, 이것을 환화로 계산하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200억 원이 되는 유산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을 받을 티머시 그레이는 극빈자로서 노숙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홈리스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이분을 찾았습니다. 미국 전역을 뒤져서 찾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변호사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도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티머시 그레이는 20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유산 상속을 받는 것도 모르고 크리스마스 다음날 26일에 기차역 앞에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이 유산을 받을, 상속을 받을 티머시 그레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아니면 이 사실을 알고 찾았던 변호사만 만났어도 삶이 180도 바뀌고 변화된 수련 있고 차원같은 행복한 삶과 잠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을, 정말 아깝고 안타까운 일이죠. 아까운 생각이 드시죠? 이 티머시 그레이와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고 닮은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여러분의 삶이 주 예수 안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 가난, 실패, 고통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현재 여러분 이 중에 없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바뀐 신분, 여러분의 변화된 삶,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행복한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넘치는 바뀐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의 바뀐 신분이 뭘까요? 그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복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자격 가족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격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정의,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 개인이 축복받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 전체를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만약에 관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칭하였는데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 말씀만 없었더라면 아시아가 유럽같이 발전됐을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은 그만 전해라. 이게 그만 전해라. 유럽으로 건너가라 이 말이에요.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 문화가 먼저 들어가서 유럽이 저렇게 강대국이 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예술이 발달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이때 만약에 성령님이 아시아에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시대에 바로 한국의 복음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인진왜란도 없었을 것이고 아주 강대국이 되고 저 중국까지 뻗쳐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독일 같은 그런 나라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민족은 대단히 머리가 뛰어나거든요. 예. 복음을 먼저 접했더라면 그런데 참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래서 성령,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바울 전도 일행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마라. 유럽으로 건너가라. 유럽으로 건너가라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복음 증인, 복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밤에 주님께서 환상들에 나타나셔서 복음 증인에 나아갈 길을 예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유럽에 사는 백성들에게 복음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복음 증인 바울과 그의 일행을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곳에 전하게 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유대교의 바리새파에 속해 있을 때는 복음 증인이 되는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고 자기에게 큰 축복인지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지는 못하겠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께 받는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냥 하기 힘들다, 귀찮다, 부끄럽다, 내가 뭐 때문에 왜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전시키고 뭐 그러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시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그래서 복음 증인들이 참 귀하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리새파에 속했을 때 복음 증인들을 죽이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보신자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보고 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 여자만 말해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스데반 집사 같은 복음 증인들을 모두 다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가던 길에 하나님 막으십니다. 너 그만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빛으로 강하게 임재하심으로 바울을 만나 주시죠. 그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복음 증인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만나주신, 거부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빛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녹여서 꽃가락 떨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라고 함으로 만나게 되고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수를 바울과 같이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니까 안 변해요. 종교의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교회에서 그 본성이 전혀 예수님 닮은 것 없이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안 만나고 교회 와서는 그 멋이 들어요. 종교의 멋이 들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세요. 로마서 8장에서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능력히 이기느니라. 다른 어떤 비전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에 바울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을 만나면, 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잡초를 장미꽃으로 바꾸실 것이고 돌멩이로 금강수 되게 하는 것으로 바꾸십니다. 성한 갈대를 붙드실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붙들어 강하게 하실 것이고 비굴하고 재많은 자로 하여금 천국에 합당한 의인이 되도록 육성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핍박자를 가장 복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셔서 생명권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와 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 어디에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이건 다스림의 권세와 다스림의 축복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해서 오히려 물질과 세상 것들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물질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미신과 우상숭배제에 빠져있죠. 빠져있죠. 믿는 사람 참 전남만 해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믿는 사람과의 그 인구 대비 비율을 보면요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짓눌려 살고요 자기 사상에 매여 사는 거예요. 네. 자기 사상이 뭐 어떤 사람은 정치 논리에 매여가지고 뭐 헤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은 정치 논리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네. 네. 좌파니 우파니 제발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을. 아멘. 네. 성경을 보시라고. 네. TV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 네. 누구의 말을 듣고 갑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전부.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 가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는 축복이 일렸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약속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받은 복이 동일하게 임하여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약속인 아브라함의 복은 가장 복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는 은혜의 축복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에 의의 면류관의 축복. 이거를 안 써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많은 사람들 부름 앞에서 한 사람 불려나가가지고 이 머리에 승리의 왕관 멸류관을 쏜다고 생각하고 이것만큼 영광스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거에 달려갈 길, 복음 전거의 선한 싸움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가장 귀한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변화시켜. 복음 증인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준 거예요. 이게 전부 인생이죠. 이게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으로 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받기 신분이 받는 복입니다. 영화 신데렐라 리스트가 있죠. 이 신데렐라 리스트에 보면 독일인 사업가인 신데렐라가 당시 죄없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희는 독일인이니까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니까 뭐 그게 자기가 유대인 평들 이유는 별로 없죠. 그런데 죄 없이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참혹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 독일 감독자에게 돈을 줍니다. 이 사람 살려달라고. 그래서 1200명의 유대인들을 구해냅니다. 이 사실이 독일 정부에 알려지면서 신데렐라가 진영 수배를 받게 돼서 1200명의 유대인들이 신데렐라를 구해주기 위해서 비신시키면서 마지막 헤어지는 그 시간에 신데렐라에게 감사의 선물을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반지를 하나, 금반지를 하나 줍니다. 금반지의 선물을 손에 끼워줬는데 그 반지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린 사람은 우주를 살린 사람이다. 아멘. 한 생명을 살린 사람은 우주를 살린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감사했어요. 신들 때문에 아우슈비치 그 수용소에 가서 깨서 들어가서 고통 속에 죽어가야 됐는데 그 신들러가 이 사람을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0명이 다 모입니다. 네, 독일 정부의 진행 수배를 받은 신들러를 구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피신을 시킵니다. 이들이 참혹한 사망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복음 증인. 전도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은혜의 축복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영화죠. 영화죠. 한 생명의 구원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너무너무 귀하다. 전도해서 구원 얻는 친구나 성도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구원을 받은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큰 명예,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더러운 마귀 자신의 신분에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전인 전도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죠.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누가복음 15장을 기독교 요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기독교 요약이다. 마틴 루터가 그랬죠. 이렇게 말합니다. 신구약 가운데 단 한 장을 남기라 한다면 누가복음 15장을 남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복음 증인, 전도 인생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 최고의 진리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양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있고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이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났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죠. 이 세상 이곳저곳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려내라.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첫 번째 진리의 말씀입니다. 가시밭길을 뒤져서라도 이 한 영혼을 건져내라. 이골짝 저골짝 세상 구석구석을 뒤져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라는 하나님의 가슴 아리를 그리는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둘째로 집 안에서 잃어버린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 안에서 잃어버린 돈이란 사람에게 한 마리 양보다 돈이 귀하듯이 이 잃어버린 돈은 세상에서 귀한 내 집안 식구를 잃어버렸다는 비유죠. 식구를 잃어버렸다는. 내 집안에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잃어버린 식구가 있죠. 교회 안 나오고 교회를 부인하고 믿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남편, 혹 자식, 혹 부모, 혹 아내 이 가운데, 이 가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몸만 교회에 있고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영혼이 바뀌지 않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종교인도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이들을 찾아 끌어내라는 겁니다. 이들을 찾아 끌어내라. 셋째로, 먼 나라로 떠난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먼 나라란 영적으로 보면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는 마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먼 나라인 마귀의 나라로 떠나 잃어버린 아들이 이 땅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종교에 빼앗긴 영혼들, 이단 종교에 빼앗긴 사람들, 세속 사상에 빠져 믿음을 의심하고 저버린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내라. 찾아내라. 찾아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신부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라고 복된 복음의 죄인의 신부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미국 사람 200억 원을 유산 받은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마리 잃어버린 양보다 잃은 돈이 귀하고, 돈보다 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천만 배로 귀하기 때문에 가시밭길에 뒤져서라도 건져내라.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걸짝 저걸짝 세상 구슬구슬 뒤져서라도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영혼을 구하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진리는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잔치 얘기입니다. 이 잔치할 때 뭘 잡아서 잔치했다고 해요? 물고기 잡았습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뭘 잡아서 잔치를 했어요? 네? 양을 잡았어요. 한 마리 잃어버리고 그냥 잔치 안 하고 양 안 잡으면 더 유익이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하는데 여러 마리 양이 희생이 됩니다. 동네 사람 깔아먹으려 한 마리 가지고 안 되잖아요. 길이는 멍청한 양 한 마리를 찾아놓고 멀쩡한 양 몇 마리 희생이 됩니다. 이걸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런 손해보는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은전 한입 잡았다고 식구들 부하 불러 모아놓고 한턱 크게 냅니다. 모르긴 하지만 돈께나 들었을 거죠. 이런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은 개추판 알 굴리는 산수셈이 아니다. 산수셈이 아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전자 계산기 두드릴 일이 아니다. 손익 계산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손익 계산이 아닌 죽음의 수용소를 향하여 가던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 위험과 죽음을 각오한 은혜와 축복의 보호적인 셈이죠.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세계적인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핸드릭스. 그의 어린 시절은 아주 불행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이혼한 결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살아가면서 부모가 만나는 모습을 본 것은 이혼 법정의 증언을 위해서 불려갔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왈터라는 사람이 그가 놀고 있는 동네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교회 합격하지 않을래? 거기서 친구들과 마법 게임 하고 싶지 않니? 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때 하워드 핸드릭스는 학교라는 말에 거부감을 들었지만 왈터의 말, 친구들과 마들 게 있는 쉽지 않니라는 제안에 흥미를 느껴서 그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워드 핸드릭스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됩니다. 무시겠지만 사람을 세우는 사람, 왈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위대한 기독교 교육자 하워드 핸드릭스는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제자화 시켰을 뿐 아니라 멘토링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한 사람의 전도가 군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 나라를 살리는 이런 한 사람 전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는 것은 한 사람 전도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 인생이 전도 인생. 복음서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송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완전히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가있고 발길을 가는 곳이 어디냐. 네. 어떤 집사님 집사님이요 가을 때 신방 때 목사님 식사를 이제 준비해서 식당에 안 갔죠. 그 집에서 다 음식을 준비할 때입니다. 대신방할 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를 가느냐, 어느 반찬에 젓가락이 자주 가느냐, 이거 무슨 관찰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목사님 젓가락이 여기 자주 가더라 그걸 알려줬어요. 참 그 관심이 대단하죠. 아주 세밀하게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를 자주 가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뜻이죠.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의 젓가락이 어디 가는지 그걸 관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잃어버린 양, 거기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마음이 온통 똥뿌리 하는 거기에 집중하죠.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돈을 줄까요? 한가웠던 근세를 얻을 거기에 관심이 마음이 집중되어 있나요? 어디에?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내가 내 사업에 집중하고 지금 무엇을 해야 내가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도록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세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이 믿는 사람은 이걸 아셔야죠. 교회 와서 믿는다고 하지만 참 아무 자기 방식 있게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될 것 같은 것, 그러죠? 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간 곳, 하나님의 눈이 간 곳, 하나님의 발이 간 곳, 내 마음이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경남 거창 교회에 심어하시는 주남선 목사님은 거창 고집심은 거창 시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수모를 당했고 옥중에서 일본 순사들에게 무진 박해를 받습니다. 고문도 받죠. 그 고문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알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 자기의 고문한 사람의 복음을 전했다는, 예수를 전했다는, 그리고 그 은혜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려고, 혹 자기가 잠잘 때 오실까봐, 주님이 잠잘 때 예배하실까봐, 잠잘 때도 예배 드릴 때 입었던 정장 옷을 벗지 않고, 넥타이로 면처럼 주무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장 차림으로 주님이 잠잘 때 와도 내가 그 정장 차림으로 주님을 맞이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집중했던 목사님이시요. 그리고 또 앞서 가신 송남 목사님도 자기와 같이 전하고 누르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가장 복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목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지, 그 사랑을 주신 주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지어보는 찬송이 있죠. 주님 고대가 그러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고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고, 가실 때에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일제강점기 때 신앙생활한 사람들인데, 그 순사들이 와서 날마다 때리고 고통하고 감옥까지 갇혀가고 신문을 받고, 차라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고. 그 3절 가서, 이 6절까지 있는 3절 가서 해보면요, 먼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형제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늘 우리들도 살면서 이 주님의 역사를 고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주님 마음 뺏기고 사십니까? 우리 주님에게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에 내 삶을 거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인생,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전남을 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 혼자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가치 없고 더러운 마귀 자식의 신분에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분의 변화를 믿으세요. 그래서 하급 급조급한 생활 하지 마시고 차원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가장 복되고 보람도 가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명감, 나의 정체성과 사명감이 같이 아우러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이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써주신 은혜에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 예수님, 그 은혜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다는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가장 복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을 내가 믿사오니 오직 내가 한 영혼의 관심을 거두고 이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려내는 마귀 근세에 쓰여있는 흑암의 근세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광명한 빛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이 복음 증인의 삶으로 살게 했다면 나에게 귀한 시름으로 나를 바꾸게 했음. 우리 새벽기도 생각한 대로 이사야 42장이 지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 정체성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명, 복음 증거에 나를 쓰셨다는 것, 그렇게 뿌리셨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